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하려 그러면 굉장히 도전적이면서도 지키기 힘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행복하고 기쁜 일이 생겼다든지 또 승진을 했다든지 또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다든지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끔 혹은 좀 더 빈번하다면 자주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끔 기뻐하는 거 아니다. 자주 빈번히 기뻐하는 것 아니다. 항상 기뻐해라. 언제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뭐 기쁨의 횟수를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기본 태도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생애 기간 전체 동안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잘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 자기 영혼에 연관을 맺고 있어서 타자의 고통과 아픔이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참 받기 힘든 말씀이에요. 나를 벗어나서 주변을 잠깐 보시죠. 우리 주변에는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져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는 것 같더니 이제 또다시 중동에서 다시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기근, 폭력, 사고, 지진, 온 세상에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도 정글 같은 현실이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게임의 법칙에 승자가 될 것을 요구하면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 말씀이 정말 피부에 와 닿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더욱 부담스러운 것은 그 뒷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면 좋은 것이다 라고 그냥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다른 어떤 반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는 그것을 놓고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사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아주 엄중하게 하고 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엄중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고 있는 뜻이다라는 얘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명령이 단순한 것 같지만 얼마나 지키기 힘든 명령이고 대단히 부담스러운 명령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캐치되지 않는데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아주 부담스러운 구절인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이 말씀을 쓰는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상황으로 들어가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우리보다도 삶이 거칠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교인들은 고난과 박해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항상 기뻐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 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다면은 바울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보통 사람과는 달리 인생을 대하는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어떤 힘이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는 인생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어떤 내재적인 힘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시고 난 뒤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이나 명령은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고 토양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난 뒤에 주님은 명령하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키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만일에 그걸 지키라고 한다면 그건 폭력입니다. 그거는 폭압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너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한다면 이것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이미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명령이기보다는 나를 그곳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사실이라면 항상 기뻐해라. 이 말씀은 기쁘게 살 수 있는 상황을 주시고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라.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시고 난 뒤에 감사하라는 거지. 대림절 묵상에 왜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건 굉장히 심오한 대목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인위적으로 뭐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이거 해야지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마다 이제 각 교단에서 나오는 대림절 묵상집이 있는데 교역자들이 살펴보면서 아 올해는 내용상으로 볼 때 이것이 참 좋겠다 해가지고 한 권을 정해서 쭉 연결해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대림절 묵상집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대림절하고 이 본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겠지요. 대림절 묵상이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심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보면 이 본문하고 대림절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굉장히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며 다시 오시마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절기. 시간상으로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한 해의 마지막 끝이지만 교회의 절기로 보면 바로 이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한 절기가 시작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기억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환기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아기로 오실 것인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그리도 중요하냐 하면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입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닌가?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수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었어요.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사야나 예레미야라든지 택정받은 사람, 선지자, 예언자, 왕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일반 평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 뜻은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거한다라는 말이 메네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텐트를 치고 살다, 장막을 치고 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저 성막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도 보금자리를 트시고 우리와 같이 사신다는 뜻이에요. 가장 밀접하게 가까운 곳에 우리에게 있다. 너무 가까이 있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우리와 너무 밀착하고 우리와 합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포가 우리의 것이라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바로 이와 똑같은 이치라는 건데. 근데 이게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사랑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만 되면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보내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한테는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왜 그리도 소중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텐트를 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는 일이 없는 것이구나. 이전에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제일 두려운 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와 복들을 다 유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때문에라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임마누엘은 이들에게 엄청나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의 저편으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이제는 내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와 죽음과 그리고 마귀 권세를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요. 내 영혼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에 그곳에 우리를 살포시 초대하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 안에 이 내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안식년을 갖고 나서 제가 뭐 우리 서기 장로님이나 몇몇 분한테는 말씀드리고 교인들한테는 아무 얘기를 안 했더니 다들 자연히 제가 미국을 가는 걸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비행기를 타긴 탔어요. 그런데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탄 게 아니라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0일 정도를 제주살이를 했는데 처음 일주일 동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죄송한 말일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천국 갔을 때 안식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로서 갖고 있었던 책임감을 주님 안에서 잠시 내려놓고 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때 천국의 맛을 살짝 엿본 것 같아. 아마도 천국에 가면 이거에 100배, 1000배는 더 기쁘겠지? 아멘 하시죠? 그렇죠? 모든 수고를 벗고 이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쉴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이런 기쁨이 내게 찾아올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았었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역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쉬고 있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었다고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락이에요. 여기에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있고요. 내 자신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이 있고요. 또 새롭게 달려갈 믿음의 길에 대한 소망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때 맛봤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무당이 회심해서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 하니까 누워서 사지를 못 쓰는데도 마음이 평안하다 그랬잖아요. 그건 심리적인 조작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님들 우리 신실하고 주님 참 사랑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목회 2막 시작되면서 한 가지 우리 같이 좀 연습하면 좋겠다 싶은 거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와 있는데 주님의 품 안에 있는데도 좀 너무 경직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죠. 아마도 엄숙하시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좀 더 기뻐하고 자주 더 웃고 좀 더 유연하면서 밝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어붙어 있는 세상을 녹이고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 한복판에 은혜의 작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저희들은 기뻐합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과 슬픔의 무거운 짐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인생의 찬양을 부르며 오늘도 한 걸음 주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는 삶의 자리가 때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견고히 하며 주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 삶에 드러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며 얼어붙은 세상 한복판에 은혜의 선한 파문을 오늘도 일으키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기쁨을 늘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여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 인생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순례로 이어나가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